꽤 오래된 것 같네요.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인체의 그 내부, 우리 인체의 내부 구조를 모형이 아닌 실제 기증받은 시신을 표본으로 만들어서 박제라 그러죠. 전시를 해놓은 그런 아주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서 교육적인 차원에 갔는데 굉장히 사실은 좀 엽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인체의 실제 모습을 전시할 수 있게 된 데는 플라스티네이션이라는 이 첨단 표본 기술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특수하게 처리된 이 플라스틱을 인체에다가 주입을 해서 사체를 죽기 전 이전의 상태로 유지시키는 그런 기술인데 그렇게 이제 사람을 신체 내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내니까 그대로 그 사람의 모든 그 사람의 안에 어떤 조직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팔, 다리의 어떤 근육 모양, 수축과 이완의 상태, 근육 조직, 비롯해서 어떤 뇌, 또 상피, 그 다음에 신경, 뼈, 장기 조직,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플라스티네이션이라는 이 표본 공법에 따라서 그대로 사람 시신이 박제가 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왜 인체를 작은 우주라고 표현하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사람의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우리 몸이 아주 정교하고 또 조직을 지탱하는 뼈와 또 이 모든 조직을 움직이는 근육들 그리고 소화기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체를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는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장치들이 이 외부와 내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뇌의 통제를 받으면서 신경계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또 온몸은 이에 민첩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유기적으로 스스로의 생명력을 유지시켜 나가는 이런 놀라운 메커니즘을 인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 사람의 몸은 들여다볼수록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몸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 전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어야 그 놀라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신체의 일부는 절개가 돼도 혹은 그 부분이 없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 분명히 하울링 나잖아요. 줄여주세요.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한 조직이 우리 몸의 조직의 일부가 없어지면 생명엔 지장이 없어도 건강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몸이 하나가 아니라 부분 부분으로 만약에 해체가 된다. 이건 생명력이 더 이상 그 안에 존재할 수 없는 이른바 죽음의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몸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각기 다른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잠시 팔 하나를 저축방에다 맡겨놓고 그래 가서 이렇게 껴가지고 또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그것이 인체의 독특성입니다. 같이 있으면 놀라운 생명력,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몸이 재생되기도 하고 스스로 치료하기도 하고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계산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분별하기도 하지만 이게 몸이 우리 몸 안에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고야 마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완전한 하나의 상태일 때만 가장 놀라운 생명체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이라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써 교회와 성도가 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일컬어서 가장 완벽한 비유, 그러니 참 기가 막힙니다. 다른 어떤 것에 비유한 게 아니라 인간의 몸에다가 비유한 이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절묘한 비유인지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을 볼 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하나이어야만 되듯이 성령도 한 분이시고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절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몸이 하나로 되어 있듯이 절대로 둘 혹은 셋으로 분리 혹은 다시 합체될 수 없듯이 너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 분리된 인체나 혹은 해체된 신체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죄송하지만 제 아버님이 섬기시던 교회에 다니시던 집사님 한 분이 구급차를 운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한 30년 동안 앰뷸런스만 운전하신 그런 운전기사셨는데 그분의 경험담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구급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온갖 끔찍한 사건과 사고의 현장을 다 보게 되신다고 합니다. 때로는 아주 참혹한 살해 현장에서 수사가 다 끝이 나면 말이죠. 이제 시신을 수습하는 일도 앰뷸런스 운전기사가 해야 된대요. 그러면 정말 한 번은 끔찍한 경험을 하신 게 토막난 시신을 수습했을 때라 그래요. 토막난 시신.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한 달 동안은 밥을 제대로 못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산다는 게 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의 그런 잔인한 죽음을 볼 때 오만 가지 생각이 드신다 그래요. 사람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사유하고 또 배고프면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때로 즐거움은 뭐 박장대소하면서 유쾌하게 예, 또 소리나게 웃고 또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어떤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정말 사람처럼 보이죠. 예? 그럴 때 사람처럼 보이지 사람이 토막이 나거나 이렇게 해체가 되고 나면 고깃덩어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토막토막 내놓으면 저 정육점에 매달리는 고기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시체 얘기를 해서 불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하나 되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토막난 시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토막난 시체를 바라봐야 되는 그 끔찍함, 그리고 그 충격. 그러니 주님의 마음도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힘써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나뉘어져 있고 쪼개어져 있는 그런 흉악하고 흉측하고 아니 흉악한 건 아니고 흉측하고 참담한 그 쪼개진 그 육체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됨을 그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국가와 민족을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만 하나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셨다가는 교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한 몸과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는 거대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나라와 같아요. 국가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임체가 분리됐다가 조립됐다 할 수 없듯이 무슨 부품 조각의 몸으로 인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이 분해와 합체가 언제나 가능한 것이 인체 조직이 아니듯이 일단 분해가 되면 즉시 심각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 인체이듯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때로는 수술대 위에서 불가피하게 자르고 접합하고 뭐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한번 개복을 하든지 수술이 이루어지면 100% 복구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의 몸이 분리를 경험하면 그것이 깊은 상처로 남든지 혹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후유증이 남든지 하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한번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그것은 아주 깊은 상처로 교회에 남게 되는 거예요. 한번 분리되고 해체되면 영원히 처음의 상태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데는 이 모든 깊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날의 교회를 보세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는 언제든지 분리와 조립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기이함을 봅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도 해체될 수도 없는 이 몸이 너무나 간단하게 떨어져 나가서 다른 사람 몸에 가서 턱 붙어버리는 거죠. 아주 어렵지 않게 간단히 분리되고 또 간단히 합체됩니다.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언제든지 쪼개지는 것과 다시 합쳐지는 것이 어색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의 바로 명백한 한계이죠. 하지만 이제 거시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져서 저기 가서 붙든 여기서 잘라져서 여기서 붙든 거시적으로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많은 지상교회는 이런 분열과 또 성장과 또 새로운 탄생을 계속 반복하면서 역사 속에 거대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몸으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굴러온 거예요.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유형교회가 아니라 우주적 교회, 영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언제나 분리합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런 이제 거시적인 안목으로 교회를 이해할 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의 이르기까지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칼뱅부터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오웬이나 윌리엄 퍼킨스 이런 훌륭한 청교도들과 사실은 우리가 자주 제 설교 가운데 인용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존재한 아담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이 성도와 교회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에 오늘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신앙한 자들 그들 모두가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지체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다 지금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을 알아봐요. 다윗이 여러분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른 시대의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이 역사와 시공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 거대한 연합, 하나님 나라의 멤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이다. 긴밀하게 서로 협력하고 그 협력함으로 생명력을 유지해 가듯이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함께 한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다 제자리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숨을 들이실 때 그 숨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한숨 속에서 그 한숨에 해당되는 그 토막의 인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 성도들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중국에다 교회를 르완다에나 에티오피아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내기도 하고 돈을 보내서 학교를 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나라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으로 그들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밝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 다른 지체들 향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웃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조건 없이 그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기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의 공급처로서 교회가 나서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떤 집사님에게 꼭 무언가 필요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에게 이걸 필요할 것이라는 걸 알고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들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기도 하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고독한 한 성도가 간절히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방문하셔서,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주의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이런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우리가 한 몸이기에 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몸의 지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교회를 세워라, 어느 교회를 지원해라, 어떤 선교사를 도와주라, 어떤 개척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성도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어떤 성도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가 나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한 몸인 이 지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전에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어느 한 신자가 기아와 빈민 가운데, 기아와 빈곤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어린아이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이 돼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3만 5천 원이면 그 아이가 석 달을 학교 다니고 공부 다니고 그 집안이 전부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아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구의 반대편의 어느 나라에서 그 아이를 후원하겠다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컨페션이나 이런 어떤 그 단체와 후원 결연을 맺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한 아이의 미래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컨페션이라는 단체에서 돈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사들이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의 인격으로 잘 기르면서 그 아이의 모든 걸 지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돈 한 달에 기껏해야 우리 가족들 전체 외식하는 비용인데 그거 하나 아껴서 매달 한 아이에게 보내주면 그 아이가 예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그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인재로 자란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지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그 몸 안에서. 순간순간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뇌의 지령을 받아서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몸이 자기의 몸을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묵묵히 그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 땅의 지상교회들이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몸의 지체들이 지향하는 사명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유지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몸의 모든 몸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제 몸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도록 힘을 내서 계속 에너지를 태우면서 설교를 하도록, 또 손은 이렇게 필요할 때 제스처를 취하도록, 자 유기적으로 몸이 이렇게 제가 하는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생명의 유지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확 나가서 넘어간다. 숨이 끊어진다. 그럼 이제 그 뒤로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몸이 열심히 지금 자기 각 분야에서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생명의 유지란 말이에요.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뭐 나름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거는 생명이 있고 난 다음의 이야기죠. 그렇죠. 내가 살아있고 난 다음에 뭐 명예도 권력도 부도 인기도 건강도 외모도 뭐 다 있는 거, 자식도 부모도 다 있는 거죠. 내 호흡이 내 코끝에서 딱 떠나고 나면 그 다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유지가 되어야 행복하고 삶의 질도 높이고 문화적 욕구도 충족하고 멋도 부리고 자존심도 지키고 뭐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몸의 궁극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생명의 유지이듯이 모든 성도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소망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한 소망, 그 한 소망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서 유기적인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공급될 곳에 공급하고 지원할 곳에 지원되고 붙들어줄 곳을 붙들어주고 위로할 곳을 위로하는 이런 생명의 일들이 우리의 한 부르심을 굳게 지켜가려고 하는 그 교회의 열정, 성도들의 충성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들이 유지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할. 여기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 하나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다라고 특별히 성령이 하나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럼 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이 있어서 몸이 다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생명이 딱 떠나면 내장은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기능들이 저하되고 기능들이 스톱되면서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이 몸이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작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다 제 자리를 지키고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몸은 끊임없이 그래서 그 몸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잖아요. 생명이 떠난 몸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하듯이 결국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들은 그 하나됨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유기적인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한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갑니다.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가고 분배가 이루어지고 도움이 나타나고 사랑이 흘러가고 함께 모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 내 몸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굳게 지켜가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이되고 확산되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기쁨을 그 교회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이 그 공동체와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되게 함을 유지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와 성도들 하나되게 하는 생명의 역할은 누가 하는 것이냐? 목사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거듭난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이 찾아가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유기적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성도를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생명이 붙어있으면 다 건강한 몸인가요? 네? 생명이 붙어있으면 다 건강한 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어머님이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제가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응급실부터 중환자실부터 뭐 모든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봐서 압니다만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 가지 기계의 기능에 의존해서 가냘픈 호흡을 이어가면서 뇌의 반응도 없고 인체가 거의 반응이 없는 상태에 겨우 기기에 의존해가지고 연명하고 있는 그런 몸들이 거기 누워있습니다. 그런 몸이 있는가 하면 철인 3중 경기에 나가가지고 몸이 부서지도록 인체의 어떤 극도의 한계까지 체력을 소모하면서 그렇게 자기에 있는 에너지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몸도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이 몸을 하나 되게 하지만 생명이 있는 몸의 상태가 동일한 것이 아니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영적으로 건강한 자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와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성도, 영적으로 다 죽어가지고 겨우 산소호흡기에 의존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빠져있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피트니스에 가서 열심히 뛰면서 자기 육체를 강인하게 훈련하듯이 오늘 교회와 성도는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선 성령이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게 거룩한 의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께 의존하면서 성령에 공급하시는 생명의 힘으로 성도들 모두가 성화를 향해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해 나가는 이런 일들,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부 다 범성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강인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하고 더 강력하고 더 힘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가정이 되게, 성도가 되게, 영유치부에서 작년에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성령의 의지에 복종하고 순종할수록 그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몸의 각 기관을 골고루 운동을 하면서 발달시키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이러면 몸이 뭐 건강해지는 게 당연하듯이 성령은 오늘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하나 되게 하는 그 일들을 오늘도 성령께서는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돈이 많은 성도들이 든든하게 재정적 후원으로 교회를 떠받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받은 교회, 성령 받은 사도, 성령 받은 성도, 그리고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었던 복음, 결국 그것이 그 박해와 시련을 뚫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게 했던 그런 강력한 아주 뭐 몸으로 따지면 강호동 같은 그런 힘 있고 스태미나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교회의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 개인의 탁월함 때문도 아니고 교회 건물의 웅장함 때문도 아니고 힘 있는, 힘 꽤나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즐비하기 때문에 교회가 진정한 파워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란 이 건강한 연합의 핵심은 바로 성령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조명해 주셔서 누구나 그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연합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렇게 성령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가슴에 뜨거움을 주셔서 헌신하게 하시고 어려운 성도지만 통장을 깨서 교회 앞에 헌금하게 하시고 바쁘지만 그 바쁜 시간을 잘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던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가 힘있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교회에 많은 훌륭한 교사들을 세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만들고 이런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 안에 행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그를 붙들자 그리고 그를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게 만들자 그 속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거기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떠받들고 나가는 기둥 같은 그런 삶으로 쓰임받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그분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곳, 거기만 그 병원만 들어가면 죽어나가 성도들이. 그러면 그 교회는 결국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곳은 더 이상 병원일 수 없듯이 이런 생명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지만 건강한 몸은 빨리 재생시키는 능력을 발휘해서 상처를 치료합니다. 하지만 혈류병 환자들 있죠. 상처가 나버리면 이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하나 물어봤더니 이걸 떼운대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걸 떼워가지고 피를 먹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온몸에 상처예요, 상처. 생명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상처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서 그를 싸매어버립니다. 좌절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서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쪼개어지는 그런 어떤 고통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이런 생명의 변화, 생명의 역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라야 생명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을 분출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이 성령을 친히 주의 몸된 교회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령께 즐겨 복종하면서 그리고 성령이 밝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한화됨을 굳게 지켜나가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혜사를 당신 대신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예수의 이 땅끝까지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공동체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거룩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이렇게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화려해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그리고 수십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들여다 놓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생명력을 공급해서 우리가 다 살아나고 처음에는 좀비같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산 시체처럼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런 생명 없던 자들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면서 건강해져요. 그 건강해지면 뭐 해야 돼요? 땅 사가지고 기도원 지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건강해진 교회가 이 예수의 복음, 성령의 능력을 등에 업고 이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그 일 하면서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그 의의를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다가 그래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모진 지상교회는 먼지와 더불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우주교회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보다 더 가난해져도 상관없고 예배당이 더 좁아져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다. 성령의 거룩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건 절대적으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 교회가 낡아져가고 있다. 이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가? 부르심의 한 소망, 즉 모든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소망을 우리가 뭘 통해 가능케 할 수 있느냐? 답은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제목,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 찬송, 봉사, 전도, 헌신, 구제, 선교, 모든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아니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전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전도하는데 예수 복음 전하지 않고 수지침 껴가지고 전도하고 발마사지 전도해주고 이런 전도가 있는 거죠.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선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원금 다 보냈는데 선교원금 다 날아가 버리고 교회도 못 짓고 사기당하고 선교사는 도망치고 이런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하면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있고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가 있겠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회심하고 각성하고 찔림을 받고 살아나고 변화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는 1년 365일 예배 드려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예배,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착각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가정은 늘 찬송 소리가 흘러넘치고 기도가 흘러넘치고 성경을 읽는, 성경을 온 가족이 성경을 읽고 보는 그런 일들이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가정 늘 시끄럽고 싸움이, 분쟁이 끊이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의 형식주의와 외식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성령과 나는 연합하고 있는가? 오늘 내 가정과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키고 있는가? 눈물과 애통 없는 껍질뿐인 신앙의 묵은 껍질들을 벗어버리세요. 주님 앞에 벌거벗으세요. 주님 앞에 벌거벗으세요. 사람이 사람 앞에 벌거벗는 것은 추하고 흠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인생을 이만큼 살았지만 내가 주 앞에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다녔고 이렇게 긴 세월 예수를 믿었으나 주님, 아무것도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한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자신은 벌거벗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시고 여러분들의 연약과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나 상처나 깨어짐을 가지고 성령 앞으로, 성령 하나님께로 나아오세요.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이시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위로의 말씀, 용기 주시는 말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수술 메스바드 같은 그런 정확한 말씀, 성령이여 나를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웅크린 채로 높이 담을 쌓아 올리고 은폐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신을 기만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성령께 다 내려놔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개인, 가정, 교회, 국가는,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걸 보세요. 세계 경제 3위에 해당되는 경제 대국인 일본이 유치원 아이 때부터 재난과 재해에 대한 완벽한 훈련을 받고 재해 방지 시스템의 세계 1위를 자부하는 일본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해와 재난 앞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원전에 대해서 쌍벽을 이루면서 원전 수주를 서로 따내려고 라이벌하는,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일본이 저렇게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보세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민족, 불쌍한 겁니다. 지금 뭐 범국민적으로 일본 퍼주기 운동하는데 참 아쉬운 것은 물론 도와야 됩니다. 사실은 도와야 되는데 뭐 일본 지금 뭐 300조인가 얼마를 풀잖아요 지금. 사실은 일본에게 저는 물질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은 얼마든지 스스로 자기들 지금 일본식의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재해와 재난의 그 현장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믿던 구상들 다 버리시고 정말 참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지금 돈 보태줘서 빨리 복구될 수는 있겠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번에 9.0 지진이었습니까? 다음에 또다시 계속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장차 복음으로 물들 로마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자기의 목을 향해 날아오는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칼을 받고 그토록 그리던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패해가는 영국의 가슴에 존 오웬을 비롯해서 윌리엄 에임스, 윌리엄 펄킨스 같은 이런 청교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국인들의 타락한 가슴에 불을 질렀었습니다. 루터는 부패한 중세의 카톨릭의 심장에 이신 득구의 진리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하나님 내 영혼을 취해가십시오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한거에서 옥중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한 밴드란 말입니다. 그들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에요. 그들과 우리를 누가 하나 되게 하셨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성령께 붙들려서 그 시대를 뒤엎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 성령에 함께 묶여있는 자라면 적어도 내 가정 정도는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뭔 데는 보지 말고 내 가정, 그 다음에 내 이웃, 그리고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공덕동 정도는 우리도 그 성령을 의지할 때 뒤집어 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하신다면. 오늘날 사탄은 바로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유기적 관계를 허물기 위해서 보세요. 온갖 시험과 유혹을 총동원해서 지금 마지막 때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철저하게 자신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이 신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네? 그래서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하고 교제하는 것도 싫어하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이런 성도들을 보세요. 성령이 떠난 공동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령이 떠난 성도들. 성령이 떠나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죠. 결코 모이지 않고 나누려고 하지 않고 감추고 경계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자존심 상해하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불이 소멸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퇴치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신자와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이 어둠의 정체들을 똑바로 보셔야 돼. 똑바로. 그 정체를 똑바로 보셔야 돼.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입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될 교회와 성도들을 이간하고 무너뜨리고 이기심과 자존심의 대립으로 분열케 하고 열등감과 상처로 서로를 향해 담을 쌓게 하는 이런 일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역행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성령께 맡겨 드려야 됩니다. 주여, 내 가정, 내 교회, 이 땅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연약을 거두시고 진실로 사랑하며 섬기며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생명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거기에 부딪히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정말 우리가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장차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게 될 그 형언할 수 없는 특권과 영광을 정말 믿으신다면, 정말 믿으신다면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우리의 몸을 바치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바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